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5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는 북한에 대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차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군사기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키 차관은 존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큰 부장관은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면담했습니다. 한편 미일 양국 간 이번 협의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일 3국 외무차관 협의에 하루 앞서 진행됐습니다. 세 나라 차관들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200여 명의 미군 병력과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18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공중전에서 지상전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아직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군이 지상전에 투입될 능력은 충분하지만 현지군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아부다비 인근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이곳에서 ISIL을 대상으로 한 공습작전과 정보 수집 정찰, 감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알다프라 공군 부대가 ISIL을 대상으로 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7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 왕족 일가는 전 세계 이슬람 학교에서 근본주의 확산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의 근본주의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14년 양측 간 이른바 50일 전쟁으로 민간인 사망과 막대한 파괴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당내 경쟁을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에 관해 연설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영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8일 EU 잔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2030년까지 매년 가구당 6,100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만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8일 버스가 폭발해 최소한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이 테러로 인해 발생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진은 부상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녹색 버스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오고 옆에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폭발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버스에서 발생했고 인근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15일 미국의 동북부 보스턴시에서 연례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죠. 당시 대회 참가자들이 결승선에 이르를 때였던 오후 2시 50분경에 두 대의 사제 폭탄이 터졌고요. 당시 3명의 사망자와 260여 명의 부상자가 나섰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요. 이 보스턴시에서 다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보스턴시 최고의 축제의 날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이날의 기억을 미국 언론들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3주기를 맞아서 다시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요. 그때 충격이 그대로 살아나던데요. 당시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형제가 벌였기 때문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전후해서 보스턴시 관계당국이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왔습니다. 한시도 풀어짐 없는 테러 경비 속에서 보스턴 시민들과 참가자들이 무사히 경기를 치렀는데요. 벌써 우승자도 가려진 것 같은데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출전한 남녀 선수가 나란히 우승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우승 소식과 기록 소식 더불어서 관심을 끄는 소식은요. 이 당시 테러 생존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3년 전에 테러 당시에 왼쪽 다리를 잃은 미국인 남성이 의족을 하고 다시 출전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장애인이 된 생존자들의 이런 의지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28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새벽에 그치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8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역시 구름만 끼겠습니다. 5도에서 14도. 개성 기온은 5도에서 1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끼겠고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6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 7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Four Seasons가 부릅니다. Don't Go Away 들어보시죠. Pretty as a midsummer's morn, they call her daw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지난 주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에콰도르의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원이 17일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고요. 세계의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유가가 내려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구촌이 연일 계속되는 지진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또 남미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명피해가 점점 늘고 있죠?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7시쯤에 남미국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북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사망자가 350명에 달하고요. 부상자도 2,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18일 오전에만 해도 270명 정도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무너진 건물이나 주택 잔해 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에콰도르 적십자 관계자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건물 잔해 더미에 깔려있다면서 앞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두렵다며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구조작업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에콰도르 정부가 현재 군인과 경찰 15,000여 명을 투입해서 생존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도로가 훼손된 바람에 피해 지역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요. 또 구조대가 미처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면서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규모 3.1에서 크게는 5.7에 달하는 여진이 계속된 데다가 외딴 지역도 많아서 구조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에콰도르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고 있었다고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당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해서 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코레아 대통령은 지진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에 지금 가장 급선무는 생존자들을 찾는 것이라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네, 지진 발생 지역에 지금 비상사태가 내려져 있죠?
네, 과야스와 마나비, 산토 도밍고, 로스리오스, 에스메랄다스, 갈라파고스 등 6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응급 대피소를 설치하고 비상식량과 마실 물, 취침도구 등을 이재민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도 답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구호단체는 물론이고요. 인접국가인 베네수엘라와 칠레, 멕시코가 지원 인력과 물자를 보냈고요. 미국도 이번에 이런 지진 피해를 당한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정부도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49년에 에콰도르 중부에 위치한 안바토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서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1980년 3월에도 규모 7.2의 지진으로 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에콰도르는 일본 등과 함께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곳이라서 지진과 화산활동, 사산대 같은 자연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소식과 함께 요즘 이 불의 고리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불의 고리가 뭔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의 활동이 겹치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는데요. 뉴질랜드와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일본 등을 거쳐서 이 남미 안데스 산맥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이 태평양 주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말발굽 또는 반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불의 고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약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에콰도르가요, 남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또 세 번째로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 때문에 원유 시설은 어떻게 피해 입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에콰도르가 남미 국가 중에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도 가입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네.
이번 지진으로 서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에스메랄다스에 있는 국영회사 페트로 에콰도르 소속의 정유공장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저장 탱크 10곳 중에 4곳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복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지진 때문에 에콰도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겠네요.
사실 다른 산유국과 비교하면요, 에콰도르의 하루 정류장이 그다지 많은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에콰도르 경제에서 원유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도로망이 붕괴되고요. 바나나나 카카오 같은 주요 농산물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감자들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탈옥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180여 명의 재소자가 탈옥을 했는데 이 중에 30여 명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요. 지난주에 그 일본 규슈섬 구마모토 현에서 또 지진이 났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 어떤지 좀 볼까요?
오늘까지 사망자는 42명이고요. 부상자는 약 1,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난민 수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데요.
네.
현재까지도 구조대원들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진 피해자들의 생존 시한이라고 하는 이 황금의 72시간은 지난 거죠?
네.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일본 구마모토 현의 경우 14일 밤에 규모 6.5의 지진이 처음 발생했고요. 규모 7.3의 더 큰 이 두 번째 지진이 16일 오전 1시 25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전 1시 25분으로 이제 황금의 72시간은 지난 건데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하원이요, 결국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네요.
네, 브라질 하원이 17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367대, 반대 137로 통과시키면서 브라질 전국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하원 탄핵안이 상원 표결에 붙여지려면 513명 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했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겁니다.
네, 상원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원도 5월 초까지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원 역시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전체 상원 의원이 81명이니까 54명 이상은 찬성해야 하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45명 내외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20명 정도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은 건가요?
아직은 필요한 찬성표가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요. 또 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에 불리하게 상원에서도 찬성표가 더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 호세프 대통령은 그대로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호세프 대통령의 임기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에게 최대 180일간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요. 탄핵을 위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퇴출되고요. 미셰오 테메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조기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한때 브라질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됐을까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지난 2014년 대선 때 연임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자 재정을 흑자로 처리했다는 의혹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네.
여기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함께 부패의 무리까지 빚으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특히 브라질이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네.
이 올림픽 대회가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현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요, 오는 8월 5일 시작되는 브라질 올림픽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IOC는 올림픽 대회는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대회라면서 현재 브라질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전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요, 생산량을 동결하는 데 실패했네요.
석유 수출기 끼고 오페크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을 포함해서 18개 나라 대표가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산유국 대표들은 올해 원유 생산량을 지난 1월 수준에 맞춰서 오는 10월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참가국의 의견들이 서로 달라서 1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이다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참가국들은 결정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 이란은 불참했다고요?
이란은 산유량 동결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 나라만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는데요. 모하메드 알사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란의 불참과 관련해 이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이란은 주권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서방의 제재 해제 이후에 이란은요,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래서 원유 감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생산량 동결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더 떨어졌죠.
네, 사실 뭐 지난 2014년에 배럴당 $100 이상이던 국제 원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40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산유량 동결 합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면서 18일 오전 국제 유가가 다시 5% 가까이 급락한 채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석유 수출국들은 유가 하락으로 수십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받는 나라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원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까지 덮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저유가 현상이 오는 6월 오페크 정례 회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월요일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네.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정리해드린 뒤에 미국의 통신업체인 버라이존이 야후 인수 1순위로 떠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18일에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소송을 다뤘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심리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많은 불법 체류자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떻게 하다가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불법 체류 청소년과 합법적 체류자의 부모들을 구제하는 게 행정명령의 골자입니다.
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은 추방이 면제됩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가운데 범죄를 지은 일이 없이 5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다면 추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면 4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014년 11월에 내려졌는데요. 벌써
네.
1년 반이 다 돼가는데요. 그런데 소송 때문에 이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남부 텍사스주 등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네.
행정명령 시행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2월에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이 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의 손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죠.
네.
이에 불복한 오바마 행정부가 상고를 하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대법원 심리가 월요일에 열린 건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송을 건 주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고요.
네.
또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전 대통령들이 행사한 것과 뭐 그리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원래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가 9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2월에 앤터니언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현재 보수 성향의 판사하고 진보 성향의 판사가 각각 4명씩 모두 8명인데요.
네.
자, 만약에 대법관들 의견이 4대4로 갈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때는 하급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 같은 경우 항소심 판결에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효된다고 해도 자신들이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입성하면 이를 즉각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후보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민개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요. 와이오밍주에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압승을 거뒀죠.
예. 크루즈 후보가 와이오밍 전당대회에 걸려있던 대의원 14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존 캐식 후보는 대의원을 한 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미 북서부에 있는 이 와이오밍 전당대회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요. 크루즈 후보만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와이오밍주 공화당이 이미 지난달에 이 당원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크루즈 후보가 와이오밍 당원대 코커스에 걸려있던 대의원 12명 가운데 9명을 확보를 했었죠. 이번 와이오밍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4명을 그러니까 추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와이오밍주는 대의원 가운데 일부는 이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당원대에서 뽑고요.
네.
또 일부는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뽑는 거네요.
네. 앞서 서부 콜로라도주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았는데요. 역시 테드 크루즈 후보가 큰 승리를 거뒀었죠.
네. 그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조작이라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인 스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1년 전에 각 주가 경선 방식을 각각 정했다면서 지금 와서 몰랐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각 후보 측에 맞춰서 선거운동을 벌였어야 한다는 거죠.
예. 어쨌거나 이 와이오밍주 전당대회에서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 간의 또 격차가 더 줄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대의원 확보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1237명이 필요한데요. 미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트럼프 후보가 744명, 크루즈 후보가 55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과거에는 꽤 컸었는데 이제 2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이고 특히 화요일에 열리는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뉴욕주가요 트럼프 후보의 또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한테 크게 우세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일요일에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2위와 한 3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54%, 크루즈 후보 21%, 존 케이식 후보 19%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는 공화당 대의원 95명으로 상당히 많이 대의원 수가 걸려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그렇고요.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에 대의원 291명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많이 뒤처졌다가 따라잡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 53%, 샌더스 43%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샌더스 후보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2만 8천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네. 자, 지난 목요일이었죠. 14일에 민주당 후보 TV 토론회에서요.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요구에 따라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공개를 했습니까?
네. 약속했던 대로 다음 날은 15일에 지난 2014년에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2014년에 약 20만 5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의 연봉 17만 4천 달러의 사회보장 혜택을 합친 액수입니다.
네.
이는 그래도 미국인 전체 인구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상위 5%에 드는 수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샌더스 후보가 이 서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5% 상위 5%에 드니까 당신도 부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클린턴 후보가 공격을 하는 셈으로 이제 요 보고서를 요구한 건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지난해 7월에 2014년도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었는데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강연료, 자문료 등으로 2,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고액의 강연료가 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일요일 브루클린 집회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대형 금융기관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강연료를 받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자유무역협정에 지지했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클린턴 후보 측은 샌더스 후보가 앞서 총기 규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업체죠. 이 버라이즌이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야후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야후의 인수 예비 입찰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이 인수 1순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후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 검색의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경쟁 업체인 구글에 크게 밀리면서 영업 부진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동안 여러 업체가 또 야후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한 40개 정도의 업체가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예비 입찰을 앞두고는 소수 업체만이 이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보였던 타임사, 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의 모회사죠. 이 알파벳, 또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이동통신 업체인 AT&T 등은 인수 계획을 이미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버라이즌이 1순위로 떠오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게 그 첫째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 버라이즌의 시가총액이 2,100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현금을 45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라이즌은 작년에 인수한 AOL의 야후를 더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디오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를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야후 인수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네, 뭐 단순히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 업체로 머물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수입은 이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수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이 디지털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버라이즌 고객 1억 1,200만 명에다가 웹 광고 공간을 더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웹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자, 버라이즌의 야심찬 계획은 그런데요. 그러면은 네. 야후는요. 이제 이 정보통신업계 AT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는 건가요?
네. 이 야후는 이미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꽤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때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구글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글이 한 단어만 넣어도 바로 찾아주는 자동 검색 엔진으로 야후를 제쳤고 또 2000년대 중반엔 새로운 영역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이 페이스북 등이 주도하는 것을 그저 뒷짐지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네.
이를 보다 못한 창업주죠. 이 제리 양이 2007년에 다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IT 업계의 빠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고 결국 주력 사업인 이 인터넷 사업부마저 팔게 된 거죠.
네. 자, 야후의 시장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자산 가치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만 미 언론들은 투자자들을 인용해서 한 34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의 대부분은 이 아시아에 있고요. 미국에는 뭐 인터넷 사업부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워싱턴 신문은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인 웹 사업 분야가 이번 입찰에서 한 40억에서 8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야후는 지난해에만 43억 5천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이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이 손실액이 12%도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야후는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무선 이동통신에 기반한 인터넷 사회연결망 사업에 집중할 계획인데 성공 여부는 계속 불투명합니다.
네, 자 끝으로 버라이즌이 인수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인수 예비 입찰이 마감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버라이즌 외에 여러 사모펀드가 입찰에 지원한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더 액수를 많이 써냈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모펀드는 잠재적인 수입을 기초로 해서 인수 가치를 대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인수에 뛰어든 이 버라이즌보다는 입찰액을 더 많이 써낼 가능성이 적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그럼에도 버라이즌이 야후 인터넷 사업을 인수한다 해도 성공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야후 인터넷 사업 수익이 최근에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되살리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건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Gilbert O'Sullivan이 부릅니다. Alone Again Naturally 들어보시죠.
'Cause the only man she had ever loved had been taken, leaving her. passed away. I cried and cried all day, alone again. Naturally, alone again. Naturall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올 여름 미국 인디애나주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이라마의 외국 방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중국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달라이라마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의미.
간혹 달라이라마를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겔룩파의 최고 지도자, 일종의 교주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겔룩파를 비롯해서 여러 종파가 있는데요. 겔룩파가 대표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티베트 불교로 통칭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는 말은 몽골어로 바다를 뜻하고요. 라마는 고대 인도에서 쓰이던 산스크리트어로 뛰어난 덕을 지닌 스승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간혹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라마승은 있어도 라마교는 없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겁니다. 달라이 라마들에게는 지혜를 가진 영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초라는 존칭이 함께 붙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티베트 불교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텐진 가초입니다. 여기서 텐진이 불교 법명이고요. 가초는 존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달라이 라마는 넓은 바다와 같은 지혜를 지닌 스승, 전생을 기억할 정도로 뛰어난 수행력과 덕을 지닌 큰 고승을 일컫는 존칭이라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환생.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달라이라마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다른 달라이라마로 또다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이 달라이라마들은 죽기 전에 새로운 몸으로 환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거나 환생할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예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달라이라마가 사망하면 지도급 승려들이 다음 달라이라마가 될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이라마가 새로 환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가 발견되면 이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걸 통과하면 일정 기간 달라이라마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즉위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1391년에 일대 달라이라마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두 14명의 달라이라마가 나왔습니다.
14대 달라이라마 텐진 가초.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는 1935년 티베트 북동부 암도 지방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3대 달라이라마가 사망하고 이 환생자를 찾는 승려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보고 이 마을에 왔을 때 지금의 달라이라마는 2살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대의 달라이라마가 아니면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을 했고요. 유품을 고르는 시험도 정확히 마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입적한 달라이라마의 현신임을 인정받고 1940년에 14대 달라이라마로 공식 즉위했습니다.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가초는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 달라이라마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 환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달라이라마가 아닌 다른 것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전승을 결정할 권한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대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독자적으로 후계자를 뽑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요. 14대인 달라이라마는 올해 만 80살로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와 인도 내 티베트 망명 정부.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티베트는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서 자치구로 강제 편입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티베트 자치구를 시장 자치구라고 부르는데요. 1950년에 중국에 강제 편입되자 달라이라마는 할 수 없이 중국의 화평 제의를 받아들여서 티베트 자치구 대표, 전인대 티베트 대표, 정협 전국위원 등을 역임합니다. 하지만 1959년 3월에 티베트에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일어나고 12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학살되는 대참극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의 네루 수상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다람살람이라는 곳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현재 티베트 자치구에는 약 300만 명 정도가, 그리고 인도에는 19만 명 정도의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40년째 이어지는 티베트 독립운동.
티베트 망명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갖추고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망명정부는 특히 중국의 동화 정책으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가 사라지는 걸 우려해서 티베트 문화와 역사 보존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망명정부가 수립된 후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티베트의 문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A second man has self-immolated in Tibet, the second such protest against Chinese communist rule this year.
하지만 최근 몇 년째 티베트 자치구나 망명정부의 티베트인들이 이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의 탄압에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한 사람이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비폭력주의를 유지해서 지난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로 오가면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해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이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달라이 라마는 1979년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고요. 올 여름에도 미국 인디애나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문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o make long story short. To make long story shor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were you able to resolve the issue with Lisa?
It was complicated, but to make long story short, I resolved the issue with Lisa.
Oh, that's good to hear.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리사와의 문제는 해결했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It was complicated, but to make long story short, I resolved the issue with Lisa. 좀 복잡했지만 짧게 말하자면 잘 해결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make long story shor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were you able to resolve the issue with Lisa?
It was complicated, but to make long story short, I resolved the issue with Lisa.
Oh, that's good to hear. Today's expression is to make long, L-O-N-G, long story, S-T-O-R-Y, story, short, S-H-O-R-T, short. To make long story short. To make long story short simply means to come to the point and to leave out details. To make long story short는 간단히 말해서, 짧게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길고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줄여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본문에서 제이슨이 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말해서 리사랑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It was complicated, but to make long story short, I resolved the issue with Lisa. 라고요. 네, 이렇게 긴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make long story shor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o make long story short, my date with Tom wasn't fun. To make long story short, my date with Tom wasn't fun. 는 간단히 말해서 Tom과의 데이트는 재미없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o, long story short, I passed the test. So, long story short, I passed the tes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 시험 합격했어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to make long story short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were you able to resolve the issue with Lisa?
It was complicated, but to make long story short, I resolved the issue with Lisa.
Oh, that's good to hear. Let's review. To make long story short simply means to come to the point and to leave out details. To make long story short. To make long story short는 간단히 말해서, 짧게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길고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줄여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Long story short. To make long story shor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ackson 5가 부르는 Ben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리차드 버마 주 인도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17일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지난 1년간 인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미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대사는 미국과 인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작은 인연들은 정치인이나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관계는 두 국가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미국인과 인도인의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버마 대사는 나는 맹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손전화에 들어가도록 인도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제임스 서스톤과 같은 사람을 매일같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계 미국인인 프라딥 케일카와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는 아버지가 위스콘신에서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관용의 힘을 전파하며 인종과 종교, 국적을 뛰어넘는 수용을 전파하는 단체인 서브트 유나이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마 대사가 지적했듯이 2015년은 미국 인도 관계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버마 대사는 양자 무역액, 미국에서 공부하는 인도 학생 수, 미국에 방문하는 인도인 수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몇 가지를 조명하는 것이 두 국가의 밀접함을 더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인도의 협력은 역사적인 파리 기후 협정 체결, 안보 협력, 결핵 퇴치를 위한 연구자들과 의료진들의 협력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버마 대사는 미국과 인도는 매우 다른 나라이며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국민들을 위한 노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구와 인류에서 가장 유망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